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346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 17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1차적인 목적은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읽은 성경 바로 위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구원에 이르게 성경은 믿음을 주고 그 믿음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습니까? 그럴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여져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일상 모든 생활이 다 검증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풍성해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1년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텐데요. 어떨 때는 바삐 나가고 어떨 때는 좀 천천히 나가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성경 없는 집 없고요. 자동차마다 성경 안 실린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안 읽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는 동안에 창세기가 어떤 책, 출애굽기가 어떤 책 이렇게 넘어갈 때 그 넘어가는 과정 속에 집에서 창세기도 다 읽어보시고 출애굽기도 다 읽어보시고 이렇게 성경 한번 다 읽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속도로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몇 시간 만에 그걸 다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시간을 재본 분들이 계세요. 조금 빨리 읽는 분들은 78시간, 조금 천천히 그렇게 빨리 못 읽는 분들은 80시간 까딱까딱으로 성경을 한 번을 완전히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80시간이면 길어요? 할만합니다. 할만해. 우리가 여기 금요일마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또 휴강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성경을 계속 집에서 읽으시면요. 한 번은 넉넉히 읽고도 남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성경 많이 읽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이 17절 보시면 우리를 온전히 한다 그랬는데 그러한 신앙에 성숙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실라부스가 나왔을 텐데 집사님 저 이 소리 조금만 좀 크게 해주실래요? 제가 한국 갔다 오니까 여기 소리가 또 좀 밖에 있어가지고 요거 보시면요 한 학기 동안 지금 1학기 동안만 우리가 수업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우리 교단의 일도 많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일 때문에 제가 움직여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이 3월 24일입니다. 3월 24일 금요일 개강. 종강은 언제 합니까? 6월 30일. 우리가 보통 6월 23일이나 6월 30일경 종강을 했는데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하고 4월 7일 휴강, 4월 14일 고난일 기도회, 4월 19일 휴강, 5월 19일 휴강, 5월 26일 휴강, 6월 9일 휴강 이렇게 중간에 휴강이 5번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는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요. 휴강하고 우리 성경 읽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죠? 오히려 두 시간 더 읽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휴강이라고 되어 있다고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읽어볼지도 몰라요. 어쩌면.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까? 지금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페이스북이 점점 발달해서 뭔가 할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얽매이고 그것들이 세상을 통제하는 세상으로 간다라고 자꾸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구글이 뭔지 알죠? 연세 드신 분들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제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요. 구글로 딱 들어가서 그 단어를 딱 치면요. 쫙 나옵니다. 1초도 안 걸렸어. 막 수억 개가 거기에 관계되는 글이 수억 개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가장 소홀히 하고 잊어먹기 쉬운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 읽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 한번 펴주실래요? 창세기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공언을 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아니면 뭐 볼펜으로 줄이 많이 쳐져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도 보면 많이 쳐져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고서를 딱 보면은 명사편 뭐 새까맣게 표현이 있는데 중간쯤 들어가면은 그냥 뽀얗게 돼 있는 거하고 성경이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어떻게 하든지 한번 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이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구약과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신약. 이제 구약이 몇 권입니까? 그러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 그래서 다 더하면 몇 권이에요? 66권. 이게 대부분이 아시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39, 27. 곱하기 할 때 39, 27 하면 39는 구약, 27은 신약.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66권. 이 66권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럴 때 이게 이제 신비예요. 한 1600여 년 동안에 저자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1600여 년 동안에 저자 40여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쓰라는 것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여가지고 성경책이 됐는데 모여서 성경책 쓴 데 보면 16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썼고 40여 명이 썼는데 주제가 같아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같습니다. 이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몇 권요? 39권, 39. 신약은 몇 권요? 27. 혹시 모르는 분들은 지금 제가 외워놓으라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합치면은 66권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뭡니까? 그러면 옛날 약속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러면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면 옛날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약속들이 신약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합니다. 보통 막 이거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씩 신학교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 구약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들. 신약은 뭡니까? 그럼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야기들. 구약은 뭐로 시작합니까? 요건 알아놓으셔야 돼요. 신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요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구약은 뭐로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뭐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신약은 뭐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신약은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이 시작돼서 쭉 가면은 이 구약이 어디에서 완성이 다 됩니까? 신약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속에 보면은 구약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구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속에 보면 구약이 들어와 있고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가보면 신약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약으로 시작해서 완성은 신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시작하고 하나님은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이번에는 성경을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하면 좀 찾을 거예요. 근데 손으로 자꾸 찾으셔야 나중에 성경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찾을 줄 알잖아요. 그렇죠? 참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하고 다윗은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쭉 내용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은 뭐로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는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시작하는 제목은 근데 이거를 헬라 말로 써가지고 옮겨가지고 또는 라틴 말로 써서 옮겨가지고 할 때는 이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보면 시작이 많죠. 창세기에는 무슨 시작이 있습니까? 천지가 어떻게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인류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죄가 시작이 됐다면 그 죄가 어떤 모양으로 또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처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1장 1절을 보십니다. 1장 1절은요. 아주 짧지만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한번 모여서 의논해보자 이런 게 없습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왜요? 그분은 사람의 언어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희한한 것은 이 1장 1절을 믿는 성도는 성경 전체를 다 믿습니다.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 이야기와 모든 것들을 다 믿습니다.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와 이 땅에 있었던 희한한 것들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을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성경에 나온 내용도 믿지 않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특별히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신화가 뭐예요? 지어낸 이야기. 우리 한국의 신화가 있잖아요. 건국신화 뭐예요? 누가 뭐 곰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래서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그럼 단군이 곰이 사람이 된 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뭐 누가 봐도 가짜죠. 누가 봐도.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빛이 있었고 하는 이 이야기들은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1장 1절이 믿어지면 나머지 것들이 다 믿어집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나요? 참 복이에요. 참 복이에요.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보면 창조한 방법이 있잖아요. 처음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물리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말로 번역된 거로 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제가 그때 다 표를 한번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아닙니다.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1절, 3절, 6절, 9절,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쫙쫙 있죠. 그렇죠? 이거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진화론과 이 창조와 이 부딪히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면 사람, 개면 개, 원숭이면 원숭이 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종류대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0번입니다. 10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모여 각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채소는 이 식물은 식물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동물이 식물이 되거나 뭐 아메바가 뭐 이렇게 식물이 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12절. 땅이 풀과 각기 모대로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그다음 각기 종류대로. 14절. 그다음 뒤로 넘어갔어요. 21절.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모대로요?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모여?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물고기가 새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만들었고 새는 새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라는 데서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합니다. 절대로 물고기가 새가 될 수 없다고.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뭐라 그러죠? 시조새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고기나 아니면 양서류나 이런 데서 날개를 달고 그다음 새가 되는 중간 과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그거를 발견해낸 흔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건 과학계에서도 알아요. 그래도 그게 중간에 있다 그러면서 막 우기고 나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종류는 범해질 수 없는 거죠. 원숭이하고 사람이 있으면 원숭이가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숭이 종류는 원숭이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 종류대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종류 속에서는 뭐 개들 중에도 진돗개가 있고, 개들 중에는 치와와가 있고, 개들 중에는 뭐 말티즈가 있고, 이렇듯이 그 종류 속에서는 변화가 있지만 종과 종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류대로 했다고. 또 종류대로 24절 한번 보실래요? 여섯 번째로 종류가 있고, 24절에 또 종류대로 있고, 일곱 번째로, 25절에 여덟 번째로 종류가 있고, 25절에 종류가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가 있고, 또 25절에 종류대로, 종류대로가 25절에 세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열 번.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식물, 동물, 사람 이렇게 만든 건 전부 그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이 종이 넘어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종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넘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1장에 쭉 있고요. 나머지들은 집에서 쭉 읽어보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으셨는데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26절부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 26절은 여자 성도님들 큰 소리로, 27절은 남자 성도님들 큰 소리로, 2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여자 성도님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 다 같이 공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과 완전히 다르게 우리 형상을 그 사람 속에 넣어서 만들자 이랬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뭐대로? 모양대로. 형상이 뭐고 모양이 뭡니까? 학자들이 막 싸웁니다. 이거 싸우는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말을 같이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는 새, 육축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진화해 온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조. 한번 따라 하십니다. 창조. 창조. 재밌습니다. 이건 어느 거를 선택하든지 그 자기 신앙이에요. 만약에 이게 진화라는 걸 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 있잖아요. 아메바에서 수억 년 동안 어떻게 하다가 사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들이 막 세상에 막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이 다 꺼서요. 각기 종류대로 해서요. 이걸 넘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상한 것들이 뭐 돌연변이 비슷한 어떤 종류 속에서 뭐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뭐 계속해서 뭔가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면서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건 2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오지 않고. 2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고. 2장 7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예, 그게 제일 편합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자기들도 얘기합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그게 다 가설이고 정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 자기들도 압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이게 이 나무 같은 걸 이렇게 그래서 고생대, 신생대 그런 이걸 만들어 놓고는 그게 막 지금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주의 기원이 이 세상의 기원이 들어있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뭐 따라요? 형상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품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장 7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거요.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 이거 웃기는 얘기라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사람 형태를 만들고 그게 흙덩어리잖아요. 거기다가 훅 그렇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흙덩어리가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생물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시작된 걸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다르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 세상의 생명체가 조금 이 과학이 얘기하는 거, 과학이 얼마나 이 과학이라는 게 뭔지 알죠? 과학이라는 건 오늘날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게 똑같은 방식으로 생겨나오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과학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막 과감 그러면서 희한한 뭐가 했더니 세포 하나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세포 하나가 또 한참 지나면서 뭐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었다가 훨씬 더 믿기가 쉬운 거. 하나님께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지만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쾅쾅거리다가 아메바가 단세포가 생겨서 믿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쉽고요.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게 과학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고 그랬는데 과학은요. 언제든지 실험하고 언제든지 하면 이게 다시 그게 재현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재현할 수가 없어요. 재현할 수가 없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을 때는 성경 이곳저곳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참 준엄한 명령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이 길어져서 120살이라 그러지만은요. 사실은 80 정도 넘어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고 싶은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년은 그냥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좀 건강하신 분들은 일상생활을 조금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병원 신세도 지고 식구들 신세도 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나머지 40년 가까이 되는 게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머지 40년 동안 의식이 있는 동안에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면 의식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이 뭘 담아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2장에 들어가 보시면요. 1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나서 2장에는 조금 더 또 다른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2장 1절부터 몇 절, 앞에 있는 몇 절 한번 보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알죠? 왜 안식일이 구약에서 생겼는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잘 보시면 그 쉬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 운행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일들을 하십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게 3절입니다. 3절.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구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언가 주셨어요.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복 주사. 요거 표현 잘 보길 바랍니다. 일곱째 날을 지키면 복을 준다라든지 그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 자체에 복을 주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했다고. 일곱째 날을 지키면 복준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곱째 날 자체에 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장사됐다가 부활하신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는 이제 안식일에서 점점 주일을 지키다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주일의 의미가 이걸 다 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은 지키지 않지만 이건 디스컨티뉴이티입니다. 이건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있는 영적인 것들은 컨티뉴이티 전부 다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복 주신 것처럼 주일 자체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날 자체가 복날이에요. 개 잡아먹는 복날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복을 주신 날이에요. 복날. 안식일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일곱째 날을 뭐요? 복주사. 그거 표현 잘 이렇게 표현해놓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큰 주제예요. 주제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복준다는 거는 그 하부 구조예요. 하부 구조예요. 안식일 자체에 복을 주셨어요. 안식일 자체. 주일 자체가 복이에요. 주일 자체가. 그리고는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들이에요. 어디에 뒀어요? 에덴 동산에 뒀습니다. 근데 잘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사람이 거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까? 여자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무가 없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나무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에덴 동산 만드시고요. 이제 2장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두었잖아요. 네, 지금 한번 보십니다. 8절,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무엇을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습니다. 9절 잘 보십시오. 9절. 사람들이 속아요. 왜 속습니까? 하와가 그 따먹지 말아야 되는 열매를 따먹을 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은 다 바보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다른 나무들은 그렇게 안 해주고 그게 그렇게 보여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다가 허락하신 나무 열매와 실과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뭐라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어떻게 해요? 먹기에 좋은 나무. 벌써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따먹으면서 생활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를 손을 가서 따먹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벌써 그거 안 따먹어도 좋은 것들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서 따먹더라고. 그게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가 죄의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가 3장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2장 조금 더 보시면요. 제가 지금 그 2장 8절하고 9절 잘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9절 잘 표현해 놓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다른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거를 벌써 다 그렇게 허락해 놓으셨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금 이것처럼 보이는데도 이건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가서 따먹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하고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들을 그런 나무들 주렁주렁주렁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16절 잘 보십시오. 16절 1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이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습니다. 17절 뭐는 먹으면 안 됩니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거 우리 줄여가지고 선악과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선악과라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많은 진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 그렇게 표현을 하십시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you shall surely die. 너 분명히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에덴 동산의 주인, 온 천지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주인은 그거 하나를 딱 하나님께서 이걸로 그려놨는데 이걸 어깁니다. 그렇죠? 이걸 어깁니다. 18절 일단 아담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니 그렇게 돼 있죠. 18절 이제 19절 각종 짐승들 흙으로 만들어서 각종 새도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이 생물 이름을 부르면 그게 전부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절로 가보십시오. 자기한테는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아까 남자 만들 때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 이렇게 놓아놓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 실과가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여자를 만듭니다.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더라고. 여자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남자 갈빗대를 사용하더라고. 그러니까 뼈가 영어로 뭐예요? 뼈. Bone. 그러니까 여자는 Bone China 같이 Bone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왜 영국 Bone China가 비쌉니까? 이게 그냥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속에 뭐 다른 뼈 비슷한 가루들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Bone China라고. 근데 여자는 그렇게 아주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그래서 여자가 집에서 귀하게 대접을 받잖아요. 이제 받겠죠? 받고 있죠? 받고 있을 거예요. 받아야죠. 또 성경이 그렇게 해놨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담에게 데려왔더니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어떻게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절 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때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제 가정이 생길 것을 내다보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창세기에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때 옷을 벗고 있었지만은 지금 부끄러움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뭐만 하나 안 하면 되죠? 뭐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지키면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2장까지예요. 3장, 죄의 기원, 죄의 기원.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옵니까? 간단하게 들어옵니다. 뭐 살인을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먹는 거로서 죄가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게 3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억울해요. 왜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수많은 인류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이 3장 가지고. 어떻게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럽니까? 이런 글들이요. 굉장히 많, 그거 따먹을 거 알면 하나님께서 왜 그걸 거기다가 만들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어 가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옵션만 딱 그러더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무엇이요? 뱀. 이게 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뱀이라 그러면서 막 나옵니다. 이게 사탄이죠. 그렇죠? 사탄.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2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만지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3장 3절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살짝 바꿔서 얘기하니까 사탄이 그 말을 싹 등에 업고 웃기지 마라. 그거 왜 못 먹게 한 줄 아느냐?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니까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실과를 짠 보니까 이 실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실과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요. 5절 뱀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다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이요 이럴 때 여자가 따먹고 심리적인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남자도 그걸 따먹고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없습니다. 여자가 그걸 보니까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일단 확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뒤에 어머머 이런 그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땠을까 이 여자? 어땠을까? 딱 먹으면서 죽네 이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귀신 작전이 뭐예요?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이제 남편한테도 주죠. 남자도 참 어리석어요. 이럴 때는 같이 받아서 따먹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쪽으로 눈이 밝아졌습니까? 자기들이 벗고 있는 게 수치스러운 게. 그리고 이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숨잖아요. 나무 사이. 이제껏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통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어떻게 됐느냐고 막 이렇게 찾는 게 성경 3절 그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너 그거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뭐 여자가 어쩌고 뱀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옵니다.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15절. 하나님께서 여자도 저주하고 남자도 저주하고 뱀도 저주하고 다 그렇게 하죠. 저주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3장 15절 너무너무 고마운 성경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최초의 성경의 흔적이 어딥니까? 그럴 때 이 성경을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분의 사역이 이런 성격의 사역이라는 것.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누굽니까? 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앞으로 장차 언젠지는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텐데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텐데 그 여자의 후손한테서 태어난 그가 이게 마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다 부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 뒤꿈치만 상하게 할 거라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지만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의 몸에서 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를 염두에 뒀습니까? 이걸 염두에 둔 거지. 여자의 후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럼 왜 여자의 후손이라 그럽니까?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는 안 그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안 계시잖아요. 생물학적인.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잉태하게 했고, 여자의 어떤 여자의 어떤 인자들은 받았지만은요, 남자의 인자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믿는다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요, 예수님이 여자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건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거는 믿으면서 창세기 1장 1절은 안 믿어집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제가 자꾸 이런 거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놓으라는 겁니다. 15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인류의 죄를 담당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자한테, 아담한테 이렇게 다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벌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19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흙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영문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뭐 좋은 거 걸쳐도요. 나중에 아무 소용 없어요. 연세 많이 들어가시면 죄송합니다. 연세 되신 분들도 계신데. 연세 많이 들어가시면 아무리 삐까뻔적해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그거 친구 커피 사드리고 나가서 재미나게 사세요. 그게 훨씬 남아요. 훨씬 남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양이 자꾸 흙으로 돌아가는 모양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흙에서 와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다. 그리고는 이제 21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입을 게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나무 잎 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해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만들어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요? 가지고. 그거 제가 동그라미 쳐놓으라 그랬습니다. 요 가지고 옷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이 와서 딱 멈춥니다. 왜 멈춥니까? 앞으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왜 그러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들어있습니까? 가죽옷은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여야 되잖아요. 피를 쭉쭉 흘리고 죽여야 되고 그 죽은 그 동물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숨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또 무서워가지고 나무로 치마를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설 수 있게 한 걸 보니까 가죽 옷이더라고. 그래서 요 가죽 옷이 앞으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시작이 많다 그랬잖아요.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다음에 죄 지은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지, 그게 창세기에 숨어 있습니다. 가죽 옷을 딱 입혀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놓더라고. 그리고는 쫓아내버립니다. 22, 23, 24 그렇게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우리 조금 쉬다가 이제 4장을 할 거예요. 우리 쉬는 거는 여전히 좀 많이 쉴 거예요. 오늘은 조금 상세하게 했지만은요. 이제 창세기 쫙 가면서는 굵직굵직 크게 막 넘어갈 테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읽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요? 재밌어요, 성경이.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뜻을 조금이라도 알고 읽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읽으시면요.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성경이 재밌으면요. 희한합니다. 내 신앙이 잘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면 이때까지 성경 읽어보셨을 때 재밌었습니까? 재미가 없었습니까? 의무감에서 읽었습니까? 내가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읽었습니까? 그럴 때 대체로 보면 재미도 없고 그냥 막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재밌다 그럴 때는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습니다. 성경이 재밌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읽을 때 가면요. 내가 막 바뀌고 있을 때예요. 우리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또 우리가 쉽니다. 쉼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쉼을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문 여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붙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도 주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아이 때문에 복받는 수많은 사람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통하여서 하나님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먹고 마시며 주님의 큰 사역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까지 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오게 화, 염, 검으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4장 들어가면요. 이제 아담하고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맏아들 이름, 둘째 아들 이름. 맏이 이름이 뭐예요? 예, 가인. 둘째는요? 아벨. 다 아시는 대로.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조금 장성하고 나서 둘이가 이제 생업이 다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습니다. 아벨은 뭐예요? 양을 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뒤에 아버지한테 조금 배웠던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아벨은 아벨대로 가인은 가인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쪽 아이 거는 받아주고 한쪽 아이 거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그 이제 한쪽 아이 거 받아주고 한쪽 아이 거 안 받아준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래요? 4장 4절. 세월 지난 뒤에 이제 여호와께 이제 제물 삼아서 드리는데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벌써 이때는 죄가 땅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이제 죄가 이 땅에 이제 조금 생기기 시작했고 아벨하고 가인하고 아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예배드리면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 건 받지를 않으세요. 그 어떻게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도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아벨 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자기 거는 안 받아주시는 거라. 이제 요거 지금 제가 했던 요 표현, 이제 나중에 창세기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봐요. 성경 보면 어떻게 알아봤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이제 그 알아보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요런 종류 같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쪽 예배는 받아주고 한쪽 예배는 받아주지 않는 거라. 그래서 이제 3절 뒷부분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이제 양 중에 잡아가지고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받아주고 했던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귀중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열납했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열납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물을 드리면 그래 그리고 재물만 열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예물을 드릴 만한 인격이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안 받고 재물도 안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면 이 사람도 받고 재물도 받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이 열납하지 않은 게 뭡니까? 그러면 그 재물만 열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과 그 재물은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좀 표를 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는지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한쪽은 하나님이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굉장히 귀중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가인이 막 속에 이제 부글부글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때 제가 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렇게 좀 미숙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 나온 번역은 뒷부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그러는 이 뒷부분 하여튼 4장 7절 새로 나온 번역은 이렇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짓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내가 죄를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어렵죠. 신약에서는 우리는 쉽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벌써 우리 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내한테 있지만 죄가 너로 하여금 죄짓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새로 번역된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지니라.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서 저놈의 새끼 쳐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막 속에 있는데 죄가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네가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 결국 죄짓는 이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면 이기는 거고 그냥 죄한테 굴복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잘 보시고요. 결국은 자기 동생을 들판에 있을 때 쳐 죽입니다. 그랬더니 피가 막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인한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또 팽하죠.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어서 이렇게 다 이것도 떠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25절로 가보시면은 아담이 다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믿음 계열의 아이인데 이름이 뭐예요? 셋.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돼. 셋. 한번 따라하십니다. 셋. 셋.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류가 이제 이 땅에 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들어가면은 인류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지금 이때는 홍수전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죄가 막 전 세상을 막 뒤덮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의 수명이 아주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죄를 이렇게 지으면서 수명이 길어져 봐야 이거는 참 좋지 못한 거라. 근데 하여튼 5장에 보면요. 전부 다 나이가 900살이 넘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성경에 나이가 많이 있다가 돌아가신 분 이름이 뭐예요? 예, 무드셀라. 몇 살이에요? 969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전에는 가능했다 그럽니다. 홍수가 나고 난 뒤에는 이 기후가 다 바뀌어갖고요. 막 이렇게 그랬는데, 홍수 전의 기후로는 이게 가능했다고 그럽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여튼 하고요. 22절에 가면은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무두셀라, 그 다음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 24절. 에녹의 특징이 뭡니까?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300년 동안 이 땅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딱 한 단어예요. 하나님과 뭐요? 동행. 동행은 한자로 뭐 같을 동자예요. 행자가 뭐예요? 예, 행할 행자잖아요. 같이 걸어가든지 같이 행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예,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됩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다가 데려갔고, 그 다음에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29절 보면은 누가 태어납니까?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누가요? 노아가.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제 가인, 아벨, 셋 그리고 막 900몇 살까지 살고 이러는 이때에 보면은 죄가 성경 말씀 보면 관영했다고 그럽니다. 관영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죄가 이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있는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6장이에요. 6장. 오늘 6장만 얼른 봅니다. 6장만. 이렇게 보시면요.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막 사랑해서 이제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뭐요? 120년이 되리라. 요 120년은 해석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수명이 앞으로 120년이 되리라는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 어느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오래 살아봐야 120년 더 못 산다고. 왜냐하면 120년 뒤에는 홍수를 보내겠다고. 그런 두 가지 의미인데 어느 건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 수명이 최대로 늘면 한 120까지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여기는 12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홍수 보내서 사람 다 죽게 하겠다는 그런 뜻. 하여튼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5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심판,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관영해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게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해요? 썰어버리되. 무엇으로? 물로 썰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8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과 한번 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께 썰어버려가지고 다 없애버리려고 할 때에 그러나로 시작하는 단어.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무엇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어떡하든지 이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은 하나님께 살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나오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든지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노아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럽니다. 1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 땅을 멸하려고 그런다.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무엇을요? 테바, 방주를 만들라. 테바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방주를 히브리말로 테바라 그럽니다. 요 테바는 모세가 광주리에서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 광주리도 히브리말로는 테바라고 그럽니다. 테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테바. 테바.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는 그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제 방주는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멸하지만은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무엇을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를 만듭니다. 뭐로 만듭니까? 잣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시꺼먼 역청으로 이렇게 워터 프루프 같이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22절이에요. 20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보고 이렇게 저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만들고 7절부터 7장부터 이제 보면은 드디어 이제 막 홍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창세기를 다음 시간까지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납니다. 굉장히 재미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누가 썼어요? 창세기. 저라면 따라 하십니다. 모세. 모세. 모세가 쓴 성경책이 다섯 권입니다. 요거를 모세 오경.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세 오경. 예, 성경할 때 경자라서 모세 오경. 다섯 경을 썼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 창세기 때 지금 모세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줄을 이루는 시대는 아닙니다. 며칠 전에 런던에서 아시잖아요.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아직 못 읽어봤는데 들려오는 말만 그렇더라고요. 이 SUV 차량이 인도로 올라갔잖아요. 저 런던 의사당에 있는 그 근처에 인도로 올라가서 막 다니면서 사람을 박았는데 사람이 축구공처럼 튀어서 막 탁탁 끓으면서 죽은 사람 또 뭐 상처받은 사람. 참 지금은 시대가 이제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시대예요. 전부 몸에 폭탄을 달고 오는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동차에 폭탄 싣고 오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막 방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운전하던 차가 샹 그리고 인도로 올라와서 막 쳐받고 다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바로 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 잘 붙들으시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깨달아지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바쁘게 이렇게 훑어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윤곽을 잡게 하시고 성경 전체를 아름답게 꿰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평안한 밤을 주시고 다음 금요일에도 또 다 나와서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